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유월절의 식사자리 성찬에 기원되었던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의식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이 있었죠. 또 마침 의도한 건 아닌데 순서가 오늘 마가복음의 순서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어서 이미 성찬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성찬식을 행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작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깊게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 성찬식 봤죠? 그죠? 나눠진 아주 작은 빵을 먹고 또 역시 작은 그 플라스틱 컵에 담긴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마셨습니다. 성찬, 거룩할 성자 그리고 밥찬 자를 써서 성찬은 거룩한 식사, 특별한 식사를 말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남 목사님이 설교 초대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제가 전한 말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준이가, 우리 서율이가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자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설교할 때 또 잠시 또 슬픔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도 함께 궁금해 보겠습니다. 밥이라면 우리가 식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었다 하면 흰쌀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찬이 나와야 되잖아요. 김치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은 것은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잘 안 마시는 포도주도 마셨죠. 이상한 식사를 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먹는가. 이제 또 이제 오늘은 못 봤는데 제가 종종 성찬 때 이제 제가 성찬을 집례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뒤에서 앉아서 성찬 참여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빵을 받으면 빵을 이제 먹으려고 손을 뻗어요. 나도 먹을게요. 이렇게 뻗는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빵이니까 먹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포도주는 술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는 저는 같이 식사하면 안 되죠? 왜 빵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보면 어른인데 안 먹고 그렇죠? 안 받고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런 궁금함이 좀 풀렸으면 합니다. 열쇠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행한 성찬식이라는 교회가 반복해서 행하는 의식, 우리 교회는 1년에 12번 하죠, 매달. 이 의식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첫 번째로 행해진 성찬식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 오전에 행한 성찬식이 복사본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식사는 원형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먹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지난주일에 앞에 말씀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다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히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의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이때로부터 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열 번째 재앙으로 결국 애굽을 굴복시키셨는데 무너뜨리셨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각 집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신다는 뜻이거든요. 장자는 그 모든 사람들 대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하면? 문에 그 양쪽 기둥, 그 다음에 위에 지지대,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면, 그러니까 양을 희생제물을 담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지나간다 뜻이에요. 넘어간다. 지나갈 유, 넘어갈 월자를 써서 지나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유월절 저녁에 잡아 먹었습니다. 주로 가족끼리 먹었겠죠. 더불어 평소와는 달리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은 누룩이 들어있어요. 이스트가 들어있어서 부드럽고 푹신푹신하잖아요. 달고, 그죠? 근데 그 누룩을 빼면 빵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별로 맛도 없어요. 씹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빵을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지금 유월절 식사잖아요. 우리 성찬식의 출발점은 유월절 식사에 있는데 유월절 식사 때 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먹었고 또 그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료가 당시 먹던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특별한 식사는 우리의 전통 식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빵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제자들과 먹으려면 빵을 한 번 찢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시간 관계상 우리 목사님께서 좀 시범적으로 한 번 찢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찢어놓은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빵을, 빵이 동그란 빵이 있으면 계속 손으로 찢어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아니면 크게 찢어준 빵을 한 제자가 받고 그 제자가 또 찢어서 전달하는 뭐 이런 방식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이 빵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 잔, 작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 마시는 것 같은 큰 잔, 포도주를 많이 따랐겠죠. 빵을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스를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잔을 들어서 감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마셨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일일이 따라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 마셨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수없이 논쟁했었던 많은 해석들이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 중에 일부를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교황 주의자들, 우리 카톨릭이라고 오늘날 부르죠. 예, 그들은 예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받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축사하고 이제 축복하고 빵을 이제 주면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로 몸이 되었다. 포도주도 진짜로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류도 있습니다. 아니면 루터주의자라고 부르죠. 이제 루터 교회는 그건 아니고 빵은 빵인데 그 빵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써서 화채설 또 공제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문제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깊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 말씀 우리도 실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제자들이 이어받고 교회가 전수한 그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는데요.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기도 하신데 또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 사람으로도 사람으로서 제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등을 돌리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다.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등을 돌리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 제한이 있어요. 분명. 그죠?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제한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몸으로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체. 그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 몸으로 하늘에 계세요. 그러한 제한으로는 오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제한으로서도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전체는, 그 전체 실체는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을 주로 성령께 돌리거든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는 우리 암송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반문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전서 맨 3장 맨 마지막에 결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신령한 양식이라는 진리, 비밀스러운 진리죠.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거든요. 진실입니다. 이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실을 직접 말씀으로 설명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한 죄인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의로움이 공급된다는 이 진실, 이 비밀스러운 진실을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그것을 더 잘 믿도록 설명에 덧붙이시는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도록 하시는 의식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 진실을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 사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사실을 참 사실로 인정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여서 믿음의 표인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입교라는 과정이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장난스럽게 다음부터 성찬식 때 저 빵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식이고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작디작은 피조물과 하나가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성찬의 순간입니다. 이 비밀과 진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이 됐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셔서 꿰어 맞추셔서 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리켜서 자신의 피라고 하실 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특히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피. 이것은 분명 먼 옛날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정확히는 19장부터 쭉 살펴야 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후에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제물, 번제와 번제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큰 예, 양푼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온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못 올라가니까 시내산에 못 올라가니까 대표를 뽑아서 모세와 아론 또 나답과 아비우 또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원래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출애굽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죄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의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표자들을 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모세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장면. 하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먹고 마시는 이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약속과 함께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처음에 희미하게 보여준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줬다는 뜻은 이게 지속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계속 그럴 수 있었느냐? 아니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정확하게 세팅이 된 게 성막인데요. 성막에 가면 죽어요. 여전히 죽어요. 계속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옛 약속의 진정한 성취가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보여줬던 희미하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연히 아니면 지금 지어낸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셨던 바, 약속하셨던 바를 지금 때가 차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해드렸잖아요. 유월절 장소를 정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역사에 없었던 경이로운 일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옛 약속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셨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곧 죄사함과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게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 믿음이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자극하고 그 믿음이 더 굳세지도록 하고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도록 합니다. 앞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찬을 통해서 현장교회 온 교우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믿음을 주고 또 그것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추가되고 있는 표현,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이 자신의 희생의 피가 그 죽음이죠. 그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속한다는 사실,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덧입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게 한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는 사실, 그 모든 출발점과 근거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사실만이 아니라 그 연합이 그분의 대속 죽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린 피니 이를 마셔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성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성찬 때마다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게 한 가지 강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워낙 강렬한 경험이어서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대다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경험을 주신 거고 굉장히 적절한 그런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간 게 1988년입니다. 여름이었어요. 88올림픽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친구 전도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 전도받는지 다 아시죠? 그래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친구 전도받아서 그 주일에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전도를 받았고요. 그주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가 보통 있죠. 화성교회였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8시였어요. 야, 일찍 모였죠. 그렇죠? 아침 8시에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고 30분 성경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갔더니 다 생소하고 신기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끝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있더니 11시가 되니까 다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실 따로 있었거든요. 본당으로 다 올라가고 그때 참 제 친구들이나 교회분들이 친절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왜 갔는지 뭐 갔는지 그냥 우후로 가요. 저도 이제 그냥 따라갔죠. 들어갔어요.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 앉아 있었죠. 저도 뭐 처음 교회 간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예배에서 알잖아요. 뭐 찬송하고 뭐 설교 듣고 알죠. 기도하고. 그런데 딱 하니 너무 놀랐어요. 그 설교 단상이 이거보다 훨씬 컸거든요. 여기 흰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 흰천에는 빨간색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고 딱 사람 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놓였나 보다. 아, 죽었나 보다. 정말로요. 죽었나 보다. 아, 지금 장례 지내나 보다. 또 영화에서 이런 거 본 거 있어가지고 외국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 지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 보다.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면서 조심스럽게 앉았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찬이라는 거 알았어요. 딱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한 번에 딱 거두니까 이렇게 그릇들이 있고 성찬이더라고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알았죠.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 인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회에서 어쩌면 그 성찬의 분위기를 혹은 말씀을 잘 전하고 분위기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찬은 사실 장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장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서 장례를 준비한 걸 보았잖아요. 누구의 장례입니까?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매 성찬의 순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분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성찬은 매번 어둡고 매번 소망이 없고 매번 그냥 비참한 슬픔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는 그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생명이 시작났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새로운 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대적이었는데, 그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은요, 항상 피를 흘리던 삶이었어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짐승 죽이고 피 흘리고 피 바르고,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리고 피 바르고, 몸에 질병이 생겨도 그렇게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항상 죽음을, 희생을, 피 흘림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바로 진정한 희생양이신, 진정한 대속자이신, 진정 죄의 세력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죽음을 홀로 치르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내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아까 연합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죽음을 처음부터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 사실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의 희생.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처음에 어떻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까? 대속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분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 복된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강화하는,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미 아벨 때부터,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희미하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옷을 입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이죠. 그날 보냈네요.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도 옷을 처음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옷을 입을 때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아담, 아벨 때로부터, 그러니까 인생의 그 인간들의 그 처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실 오늘까지, 특별히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는 성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성찬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으로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를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성찬으로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했던 그 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 했었던 그 일, 그리고 주님께서 성찬으로 보이신 일, 그리고 교회가 주님 명령을 따라서 반복적인 성찬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취하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세계가 창조되었잖아요. 새로운 세계죠. 그때와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히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사실상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성찬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찬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버리는 것이고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재림으로 완성될 그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바라며, 그것을 증언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새 시대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신을 찢어서 나눠주셨을 때 거기에 담긴 또 깊은 의미가 무엇이죠?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삶의 모습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준으로도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다 달라요. 누리는 문화도 다르고요.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가 그 시대에 속했음을 인정하는 한, 그 새 시대의 모든 그런 새로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주춧돌로 이루어진 한 성전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어떤 부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이러저러한 어떤 주제로, 이러저러한 어떤 틀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잖아요. 뭐 취미든지 아니면 뭐 같은 학교를 다녔든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더 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에 대해서, 뭐 연대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결집력들이 있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지역적인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남녀의 구분이잖아요. 젊었을 때야 남녀가 확 갈라지고 그렇지, 나이 들면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릴 때 우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됩니다. 비슷해져요. 그러한 것도 사실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람을 구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묶이느냐, 그분에게 접목이 되느냐, 그분 안에 있느냐, 그것을 드러내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새 시대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이 성찬 함께하는 이들이 나와 그 시대를 살아갈 하나입니다.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상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장차 완성하실 그때의 새로운 것, 그것이 나누어지는 그때까지 옛 것을 전혀 쓰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이 새 것은 지금의 옛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유지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찬을 행한 우리들의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비밀이요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세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신령한 지식을 믿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 역할은 그것이 시작된 주의 죽으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역할, 성찬의 세 번째 역할은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됨을 인식하고 그 하나됨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권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에요. 성찬에서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분명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분명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을 신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움이 시작되었음을 안다고 한다면, 비록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 새로운 시작의 맛을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늘을 소급하여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나의 모든 것은, 특히 나의 선한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찬을 함께 나오는 교우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게 선한 것이 있다고 했다면 다 그리스도일 것이요. 우리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줘야 될 것이지, 그것을 책망하고 힐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어서, 말하자면 남아있는 죄이고 어둠의 그런 모습이어서 반드시 책망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한 몸이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아프다고 하는, 내가 슬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말 그런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좀 작은 다름 때문에 서로 차이를 두고, 작은 부족함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리스도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요, 성찬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요, 성찬의 능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임할 때 자신을 분별하라고 한 것이에요. 이 성찬이 있기 전에 가론 유다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가론 유다를 예수님께서 사실상 내어 쫓으시죠. 이 일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 그 놀라운 진실, 그 시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실,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자,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실제 삶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자는 이 성찬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하늘이 열리는 일이에요, 성찬은.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매 순간보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요, 온 교회가 그 신령한 사실을 더 강하게, 더 함께, 분명하게 누리도록 덧붙여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우리는 매번 아주 꾸준하게 뭔가를 잘 누리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벤트가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어떤 그런 사귐이 필요하다거나 중간중간에 어떤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해야 어떤 그 일상이 더 유지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것을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누려야 되는 이 놀라운 진실을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도록, 분명하게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다른 때에는요, 일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믿음의 지식도 부족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됨이 뭐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만 하면 정말 그 성찬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성찬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가요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자신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취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지식 가운데, 그 판단 가운데, 그 진정한 현실 인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성찬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감사하게도 현상교회는 성찬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우리 현상교회는 매달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매달 성찬을 집례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었고 서로 하나가 되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새 창조의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실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주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감람산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이 성찬에 담긴 그 의미들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이 일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 성찬 때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가자는 뜻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깨달은 바가 지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내 의지를 이끌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이어질 때 이 성찬은 온전히 능력을 발휘하여서 성령의 역사의 수단이 되어서 여러분을 힘있고 아주 강하게 새로운 삶에 거듭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분명히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현석교회 온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온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리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을 성찬 가운데 담아두심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찬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진실들, 신령한 사실들이 참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또 가슴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면서도 슬프게도 하면서도 또 안도하게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인식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현실이 이 신령한 사실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참 사실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찬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참 사실로 여기고 진짜 우리의 현실로 여기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었음을 단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현장교회 온 교우들에게 주어져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계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세상에 헛된 우상과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쫓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장교회 온 교우가 성찬의 능력을 충만히 누려 그런 능력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이 행위도 하나님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를 닮아 성찬의 능력에 힘입어서 온 교우들에게, 아니 원수까지 이르러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를 아낌없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신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